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낱말을 뭘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증언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무려 10번이나 같은 표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심판 때, 재판 때입니다. 모든 판단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이론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법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주의 원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티레오 동사로인데 증인이 되다, 증거하다, 기록해 놓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확증하다 이런 등등의 동사와 명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누가 어떤 증거를 가져야 인정되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순전히 자신보다도 사람들의 이해와 구원을 돕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이적이나 표적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이해시키려고 해보지만 사실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증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나중 예수도를 사형으로 넘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죠. 마태복음 26장 60절에서부터 61절 보면 그렇고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에도 나타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반드시 유대의 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때문에 거짓 증인을 수없이 데려왔는데 거짓을 만들어내려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증거는 보이는 것으로만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증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증거를 들이대도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즉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증거는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들이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역사나 일들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계심을 확인시키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오늘 36절에 그랬는데 여기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는 역사, 이게 뭡니까? 표적입니다. 이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역사 또는 일, 그래서 에르고온이라고 하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그냥 나타나는 역사로, 일로 이렇게 대명사를 쓰기도 합니다. 율법에 사람을 죽이는 판결도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면 참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신명기서 17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은 이러한 세 가지 이상의 사실들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다음 주에 연결되는 이 한마당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과 그것마저도 거절해버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거를 말한다면 다음 주에는 주로 안타까움의 탄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들의 목적은 이 5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증거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세가 비극이고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한번 반추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30절에서 32절까지죠. 주님의 심판이,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구체적으로 심판과 증언이 함께 기록이 되면서 예수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나 마지막 심판까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보다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행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뒤에 8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은 거짓된 사람들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죠. 1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은 거절하는 그들도 생명의 진리이신 자신을 찾기를 원하셔서 이런 증거를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스스로의 말로 자신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죠. 아무리 이종배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라거나 나는 지혜롭다라거나 이런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들은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두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또 말하는 것이 같다면 믿을 만한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객관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렇다고 인정되는 성질, 이것을 객관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잠언서 18장 17절에 여러 사람의 증거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오늘 30절의 말씀은 이미 앞에서 증언하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신 말씀을 더 가까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19절의 말씀과 오늘 30절의 내용의 같은 표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무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하실 수 없다는 겸손입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100% 순종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더욱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라는 데서 더욱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자세라면 그를 본받아야 할 우리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즉 자신의 판단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1절을 했는데 분명히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땅에서 난 우리 자신들은 더욱 경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이지 못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스스로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 그런 말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2절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은 수시로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기도를 증거하시는 사실들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아들이셨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이라든가 같은 표현이 누가복음 3장 22절에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짓된 사람이 기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역시 같은 의미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증거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100% 순종하고 그분의 편에 행한다면 역시 우리도 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예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안 하고 아버지의 명령하시는 것만을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고 믿는다면 이런 자세로 섬겨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5절 석절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의로우시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예수도를 증거한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땅에서의 증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유대인들 또 죄인된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자 요한의 증거는 우리가 1장 29절에서부터 36절에 나타난 대로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뒤에 오시지만은 그분이 앞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과 그에게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심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장 중요한 선언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1장 29절과 36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증거는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었음을 사도 요한도 뒤에 가서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처럼 어떤 표적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다 옳다. 이러한 표현은 침례자 요한의 증거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3절에 했는데 이 말씀 역시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34절 상반절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첫째 말씀인 39절이 성경의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지만은 메시아의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았음에도 그 세상으로부터의 예언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즉 땅에서 난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증언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서 요한의 증언 자체도 한계를 가진 것이지만 예수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나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위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침례자 요한의 증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증거의 목적이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을 그들에게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5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말하고 있는데 즉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정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예수도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빛이심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등불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켜져 있는 거기서만 비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의 증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할로 한 사람이라도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귀중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증언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증언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영원히 있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빛이시라는 거죠. 그런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확신이고 또 그런 빛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줘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의무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6절, 37절, 38절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언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이적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지만 이러한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메시아이신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 36절은 바로 앞 35절에서 말씀하신 침례자 요한의 증거와 비교되는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인 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판결에도 소리보다는 더 큰 증거들이 있습니다. 즉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깨끗함을 증거하다가 증거물을 제시하면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36절 중간에 그랬는데 서론에서 간략하게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에르곤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이적을 역사나 일로 대변하기도 합니다. 대신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25절. 중요한 건 아니에요. 25절에서도 이외에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많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일은 에르곤이 아니라 또 독특한 표현으로 호소스라는 그런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되심의 표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다.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이적들이 땅의 사람들이 교묘히 눈속임을 하는 마술과는 분명히 다르고 그런 하늘로부터 주어진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36절 하반절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증거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죄에 빠진 인류 구원을 위한 것들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37절 앞에 그랬는데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부터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거하신 일들은 상당히 여러 번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하나만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할 일을 앞두시고 지금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28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셨지만 곁에 서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29절을 보면요. 12장 29절입니다.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 들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건에서도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0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통한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말씀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천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못한다는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흔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7절 하반절에 주님께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찌 보면 이 38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모든 원인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부정적인 모습이 남아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마음에 말씀이 거할 수 없는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계실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중에 8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귀중한 나눠질 수 없는 사랑과 나눠질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사랑하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안타깝고 비극적인 결과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8절 하반절에. 이게 모든 출발이라 그랬죠? 즉 불신의 결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아주 근사한 이거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하박국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하게 돼 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불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논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믿으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이걸 거절하면 모든 것은 다 어그러져 버린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증거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행동이 의로울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판단도 나의 이해나 생각이나 입장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옳을 것입니다. 사람의 증거는 영적인 사실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도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역사에 소개하려 한 나타내려 보내신 요한의 증거도 필요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도의 하나님 되심에 가장 분명하고 흉내낼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아버지께서 주셔서 행하게 하신 그의 표적들과 삶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오해하면 그래요. 나도 그럼 표적과 이적을 행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표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삶이고 그 근거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적인 증거보다도 우리의 삶의 증거가 호소력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